제29장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경에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성경 안에서 하나의 기묘한 일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각 권에서 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신약 전체에서 평균 20절마다 한 번씩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여전히 두 번째로 세상에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일을 말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도 마태복음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러합니다. 이로 볼 때 이 제목은 성경 안에서 가장 큰 기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의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신 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적어도 몇 군데는 여러분이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과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러한 절들을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외에 또 한 곳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계시록 안에 있습니다. 계시록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6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이미 훼파되었고 초대 사도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나섰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성령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부르심.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역사를 돌이켜 볼 뿐 아니라 또한 고개를 들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면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한면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세 번 떡대는 것에 관해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떡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눈은 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복을 전하고 찬미를 전하고 봉사 등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여기서 계속 봉사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방교회와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를 매우 중요시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건축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교리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에 속한 것이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과 봉사는 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큰 것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느 날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섯 가지 큰 징조를 볼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은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라 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모든 일을 똑같이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보 자매에게서 나는 그녀가 오래 이 땅에 머물기를 바라는 관념을 조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녀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녀가 아마 우리가 저 모퉁이를 돌 때 주님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그녀와 갈라져서 길 양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어느 때가 내가 모퉁이를 들어야 할 때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한 사람이 산을 걸어 내려오다가 모퉁이를 돌 때 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나듯이 언제 모퉁이에서 사람이 올라올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말할 수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진리를 찾아 읽을 수 있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만 반드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천년 왕국을 아주 중요시하고 또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의하며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도 잘 알지만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은혜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개선될 길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봉사와 사역 및 하나님과의 동역은 바로 이곳에서 한 무리를 불러내어 취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돌이키게 하여 그분의 만족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인하여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 강림하심. 그리스도의 강림은 두 번이며 이 두 번의 강림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게서 단지 절반의 역사일 뿐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서 이미 지나갔으나 죄는 우리 주위에서 여전히 지나가지 않고 있으며 죽음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 이 몸은 여전히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새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은 새롭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이 거룩할수록 세상이 얼마나 흑암인지 얼마나 죄악과 불법으로 충만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원래 정결하지 않지만 어느 날 거룩한 불이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의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나 개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세상의 각 방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은 바로 나 개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은 바로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첫째, 사회 문제. 오늘날의 세상은 각종 문제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사회주의를 중시하는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일을 관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고 여기지만 세상의 계급 존재, 농민의 궁핍, 가축들의 고난, 범죄 장소, 즉 영화관, 기생집, 무도장, 도박장 등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사회를 주의하는 사람들은 범죄, 질병, 빈곤, 불공평 등과 같은 사회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에서 이런 문제를 결코 풀어놓지 않으며 하나님은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거나 죄사함을 얻어 천당에 올라가면 된다고 하지 않으셨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구원은 단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며 천당은 죄인이 한 명 한 명 구원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먼저 개인을 구원하시지만 결코 사회 문제를 포기하시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것들이 우리의 역량 안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할 부담을 갖는 것이며 교회의 책임은 사람을 이끌어 주님의 이름 아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역은 이 땅에 있지 않으며 우리는 사회적인 일들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모든 사회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시간에 문제가 있는데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계급제도가 제거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범죄가 제거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회학자와 과학자들이 세상에서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날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비는 세상 사람들의 예비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합니다. 또한 이 날은 이미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에 관하여는 개인과 세상 두 방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방면은 주님을 보기를 바라는 것이고 세상적인 방면은 주님이 오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타락은 사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개선해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오염됩니다. 우리는 가서 이러한 일을 해보려는 시험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동물들의 순환.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많은 동물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으며 학대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은 심지어 멸종의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뭔가를 해서 그것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때로 소와 말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등 동물까지 돌아볼 수 있습니까? 외국의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을 중시합니다. 로마서 8장은 만물이 다 탄식하며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만물이 다 구원받을 것이며 다 썩어짐의 종들에 대해서 해방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가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동물들도 구원받을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들을 구출하기 위해 가지 않습니다. 셋째, 세상의 정권. 세상 각 나라들의 모든 정권이 다 집권을 위하여 서로 싸우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국내외적으로 서로 다툼이 있어 안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연맹을 구성하여 약속 국가를 돕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천사들을 명하여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과 같은 말로 불신자들에게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서 다 해결되었으며 사회적인 모든 어려움들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오늘날의 세상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문제들은 때가 되면 순식간에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금세 할 수 있는 일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라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사람들의 식량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하며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결코 묻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로 오셨을 때 개인의 입장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사회제도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개인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며 제도를 만들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과 우리 개인의 어려움이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들 가운데 거하는 죄인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죄인들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인이 의인들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에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줄 뿐 우리는 혁명을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 혁명은 나쁜 제도로 인한 것이며 사람들이 나쁜 제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일어나 개혁하는 것으로 심지어 유혈희생까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피를 흘림으로 사회의 제도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사회의 제도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서 그것을 하려 한다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이 산출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하루 생활하지만 이곳에는 장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것도 없으며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안배하신 것이 있으면 사용하면 됩니다. 물건이 많아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안배하신 길이 형통해도 갈 수 있으며 주님께서 안배하신 길이 형통하지 않다 하더라도 역시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일단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은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오, 내 집을 위한 것도 아니며 사회를 위한 것도 아니오, 바로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모든 날 중에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세상의 사방이 다 변할지라도 오직 의로운 일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거처를 정하지 않는다면 그날 얼마나 큰 영광이 있을지에 대하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주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 충만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있을 것이며 우주 또한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해결될 일들. 첫째, 불평등. 주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불평등의 일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세상 각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불의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은 주님이 공의로 빈핍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는 것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실 일입니다. 둘째, 전쟁.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전쟁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겨우 종료되었고 오늘날 세상 각처에는 여전히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사람은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2장 4절은 천년 왕국의 때에 사람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 전쟁을 연습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과 창을 우리가 패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전쟁을 그치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모든 전쟁의 일을 폐하실 것이며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셋째, 질병.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질병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중위생과 건강, 의학 등을 주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의 일은 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온역이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바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다 우리에게 온역이 주님의 손에 있으며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록과 마태복음의 예언은 말세가 될 때 온역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전문적으로 위생이나 의료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병이 더욱 증가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33장 24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병들어 노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성의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민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기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근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의 문제를 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공언한 바도 있습니다. 내 눈으로 관찰해 볼 때 한 가지 아주 기묘한 것은 곡식은 사람이 힘들여 수고하고 경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와 찔레, 풀들은 사람이 관리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주 잘 자랍니다. 가라지는 사람이 심지 않아도 밀 가운데 섞여서 자랍니다. 과학자, 농업가들이 어떻게 해도 이 잡초들은 여전히 자랍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시고 이 땅이 다시는 사람을 위하여 효력을 내지 않으리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오늘날 땅은 사람을 위해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시가 사람의 경작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각종 수리시설과 기계가 있고 품종이 개량되고 좋은 비료 등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잡초를 제거할 수 없으며 사람의 필요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자연에 반대되며 하늘과 자연과 싸워야 먹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연을 따른다면 수확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코 과학자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도 교회에게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성경은 땅이 사람을 위하여 다시 효력을 발하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0절과 3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이사야 51장 3절은 하나님께서 사막을 꽃동산으로 변기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사막이 없을 것이며 가시와 찔레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 지식. 교육자와 철학자들은 사람에게 선악을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육 역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직감을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라 했습니다. 여섯째, 범죄 도구. 세상에는 사람이 범죄하도록 돕는 많은 도구들이 있으며 사람을 실족하도록 이끄는 장소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범죄의 장소로부터 구원받은 한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은 주님이 오실 때 전사들을 보내어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 곧 사람이 타락하도록 돕는 것들을 불못에 던져 넣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순식간에 이 땅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음. 이상 말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주의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의 각 방면을 보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으나 우리 마음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 일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는 영구한 계획이 없습니다. 설사 가장 영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밧줄과 같이 우리를 이곳에 묶어두거나 빗장과 같이 우리를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땅은 그리스도인이 뿌리를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으며 주님은 문 앞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늘에 속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사 우리의 눈이 단일하게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앙망케 하시기를 원합니다.